예, 목요일옥상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의욕, 욕구를 다르게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참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의욕, 욕구를 다르게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 이 사무엘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한 그 왕정정치의 의미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왕정정치를 요구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법도와 규례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세속의 가치, 그러니까 만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아주 심각한, 완전히 스스로 동물의 세계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가치를, 그 당시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그 당시 막 거절하고 어겼든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지금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어기게 되었던지,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결국 삶의 기준이 만몬, 그러니까 탐욕, 욕심, 자기 생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업적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성전 짓고 엄청난 종교식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역사를 통해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토해내칠 수밖에 없는 회칠한 무덤처럼 되고 만다. 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 그 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무엘 상서에서 승리했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가장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왕은 가난했고 겸손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었는데, 이제 살피는 사무엘 하에서는 그의 삶이 더 나아지고 편해지면서 결국 이제 사람 중심, 이런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다윗 안에서 이 두 가지 삶이 교차되는 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였습니까? 다윗이 그 신명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한 삶의 태도는, 다윗이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항상 뭘 염두에 뒀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려고 했던 코람데오의 태도가 그를 축복된 자가 되게 했었죠.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자기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피조물 된 연약한 존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던 성공의 요인은 뭡니까? 그가 이제 이렇게 코람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념으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절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그를 성공케 하였죠. 신념이라는 게 굳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 다윗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왕을, 그래서 그 자신의 손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철저한 신념을 지킨 거죠. 절개가 뭐예요? 그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끝까지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그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아무리 뭐 신념을 갖는다고 해도요, 사실 살아가는 그 진짜 현실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이제 다윗처럼 이 도망자 시절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적에게 막 공격을 당할 때는, 이게 신념이고 뭐고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술수와 함정을 만들어내고 반칙을 써서라도 싸우게 될 텐데, 근데 다윗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신념, 이거를 절대 위배치 않는, 그러니까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분명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행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시절 사울왕을 두 번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 명령대로 절개 있게 행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그 사울왕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코람데오, 그러니까 약속 지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다윗을 결국 왕으로서 서게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믿음의 삶, 또 우리의 셀 사역, 뭐 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의식, 이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그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을 따라 반드시 이 삶을 실천해 가겠다고 하는 그 신념, 결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는 스스로 절개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또 오늘날도 많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들의 주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사실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건 우리의 그릇만큼이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데가 없으면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다 흘러넘치게 되죠. 여러분 한 교회의 건강함도 그래요. 교회의 어떤 숫자, 교인들의 숫자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명을 담는, 그러니까 건강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온 민족이, 온 나라의 군대가 골리앗 한 명 앞에 쥐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거꾸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군대보다 능한 일을 하잖아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다윗 같은 사람 5명이 함께하는 것과 사울 같은 사람 50만 명이 함께하는 것, 이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겠죠. 뭐 겉을 볼 때는 뭐 50만 명이나 모인 그런 교회가 굉장히 북적거리고 굉장히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티 속에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 주일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위치가 시티고 그러다 보니 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코람도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협력하시고 동역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근데 또 이제 치명적인 실수도 해요. 그동안 승리했던 걸 봤다면 이제 어떤 실수가 있는지 그 안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울왕도 죽고 그 다윗이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고요.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정도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유다 지파 왕이 됐을 때도 그랬고 계속 이제 그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전체 왕이 된 후에도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뭐 피하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지 않아도 다른 장군들이 다 이겨낼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성한 군대를 만들고 그게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어느 날 후방에서 이제 편안한 앞에 전방에 이제 싸울 사람들 많으니까 한가롭게 이제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궁중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다가 어떤 한 여자가 목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순식간에 이제 욕심, 욕정에 이제 사로잡힌 거죠. 그 자신의 신하 중에 해족속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었어요. 바세바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순식간에 그냥 욕정에 차올라서 그 여자를 범하고 말죠. 근데 그 결과가 결국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당황했죠.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우리아라는 이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휴가를 주겠다 이러면서 아내와 이제 동침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주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내와 함께 있다면 결국 이제 그 아내와의 그런 불륜을 감출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충성스러웠던 부하 이 우리아는 지금 동료들이 그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편리할 수 있냐, 편리를 누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부인 바세바하고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왕궁문에 있는 어떤 다른 동료들, 그러니까 다른 부대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 이 사실을 또 알게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자기가 한 짓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면 전쟁을 총주도하는 총사령관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것도 그 편지를 밀봉하고 그 우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 손에 들려보내는 거죠. 그 아내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전쟁 그 최전선에 내몰아서 싸우게 하다가 너희만 빠져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죽여버려라 이런 거죠. 완전히 뭐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마치 전쟁하다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욕정으로 확 차오르니까 간통죄를 범하는 걸 넘어서 그걸 숨길 수 없으니 살인교사죄까지 벌이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살폈던 건 코람데오가 삶의 기본적인 태도였는 다윗이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에 빠지게 됐을까? 우리도 잘 봐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나름대로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죠. 요즘도 왜 이 미디어에 보면은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정말 대단했던 목사님들 한순간에 막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뭐야 그 원인이. 순간적인 욕정, 그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걸려들였던 그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편안한 삶의 순간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보도되는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도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적이 없어요. 전부 뭔가 이제 성공의 그 어떤 그 가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할 때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욕심을 마음에 담으면 그거가 타협하면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죠. 욕심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틈을 뚫고 들어가서 한순간에 그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얘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가 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 그래서 자기밖에 보지 못하게 하죠.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욕심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욕심으로 인한 수치와 잘못을 분별하지 못해요. 더 교묘해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리더들이 그 욕정으로 넘어지고 또 심지어 재정으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데 다만 들키지 않고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냥 본능에 따라 욕심대로 행동하는 그런 그 행동이 눈에 보이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그런 시기를 다 지나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욕심대로 행동하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즐길 줄 알고 숨길 줄 알고 그러니까 교묘히 숨기고 들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더 지독하고 교묘하게 부패해지고 더 무섭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그런 이 사람들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성범죄 같은 어떤 걸 뭐 재정범죄 이런 걸 저지른 후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세요. 몰랐다, 술 먹었다, 뭐 결국 자신의 욕정과 욕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그게 이제 사탄이 주는 참 무서운 함정이죠. 그 거짓말과 욕심을 사탄이 쓱 던져요. 그럼 사탄이 그것을 던졌을 때 사람이 그걸 딱 붙잡고 물어버리면 사탄이 막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사람이 악이 되는 거예요. 욕심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이제 다 깨지고 나서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정말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또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뭐 술 기운에 그랬다, 뭐 정신적 질병이 있었다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지식과 인맥을 가지고 어떻게 뒤에서는 피해자를 막 가해자로 만들고 자기는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다윗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해요. 너무 치졸하고 사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뭐 죄를 덮어씌우는, 특히 이제 권세와 돈이 있는 사람 더더욱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하죠. 그들 자신이 지금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발버둥치고 더 지저분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간통죄를 넘어 완전히 살인죄를 벌이는 것처럼, 욕심은 죄를 만들고 죄는 사람을 교묘하고 아주 철면피를 만들죠. 더 잔인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간통을 숨기려고 다윗은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전쟁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휴가 중에도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이 군의 숙소에서 잤던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 그 손에 그를 죽이라는 그런 편지, 은밀한 편지를 보내서 그 함정을 만들어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걸 정당화시키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정당화했겠어요. 그걸 하기까지 그 마음속에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자신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 왕도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너무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됐기에 그 블레셋 속에 들어갔다가도 일단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게 완전히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더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아요. 응? 또 이 사울이 왜 자기 딸 믿기로 해가지고 막 다윗을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했던,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죄를 다 사울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결국 사람을 다 똑같은 존재가 되게요. 그 바닥이 어떤지 그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욕심, 욕심은 여러 가지죠. 식욕이 됐든 정욕이 됐든 권력욕이 됐든 지배욕이 됐든 소유욕이 됐든 경쟁욕이 됐든 어떤 것이든 그런 욕심 앞에 이길 장사가 없는 거죠. 나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이 다윗 왕인데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 이전에 가장 위대한 존재 인물, 그 인물 다윗 왕이었음에도 이 사람이 욕정과 욕심과 욕정에 사로잡히면 이게 완전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욕심이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하면서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유, 자유 이걸 외쳐요. 근데 그 뿌리를 잘 보면 그게 욕심이에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차별을 없앤다. 막먹이야 뭐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명목하에 그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옹호, 심지어는 이제 길거리에서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구속하는,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로 세상이 지금 떠들썩하고 있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핵심, 뭐 말하는 핵심은 뭐 차별이 없는 평등, 뭐 차별이 없는 자유를 원한다는 거지만 그러나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이 만약에 자유가 그렇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지옥은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가 핵심이 되는 그 질서가, 기준이 없어지거나 무시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지옥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못할 땐 죽이고, 나를 막을 때 속이고, 짓누르고, 밟아뭉개고, 심지어 요즘에 그러니까 막 묻지마 폭행해, 묻지마 살인해,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미 말했던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의 어머니도 되고 스스로 하나님도 되고 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전쟁 이후 이 세계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욕심에 사로잡힌 그 삶이 연속되는 사사시대의 연속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위험성을 좀 자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약속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지혜들을 온전하게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다윗과 같이 가난하고 힘없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눈앞에 닥친 위기들이 사라지면서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뜻을 따라 그 가치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한 건지, 아니면 내가 비록 많은 걸 가졌다고 하더라도 겸손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욕, 그러니까 만약 식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가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욕을 주신 거예요. 먹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욕구를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런 의욕이 없다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 우리는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이라는 거는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본능적인 욕구, 의욕보다 더 과하게 추구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더 이제 그거를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건 이제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과 의욕은 같은 건데, 근데 이런 욕심은, 의욕이 아닌 욕심은 결국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겁탈하고 나중에 교묘한 방법으로 권세의 힘을 동원해서 여전히 충성스러웠던 우리아 부하를 죽이는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어내고 지키기 위해서 상대가 걸림돌이 되면 자기의 지위와 권세와 가진 뭐 돈과 인맥을 이용해서 어떤 걸 이용해서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참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의욕, 욕구를 바르게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의욕, 욕구는 하나님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너무 중요한 인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욕구, 이 의욕을 건드려서 사회 발전을 이루어가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전체 경제 발전의 근본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다, 욕심이다, 욕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의욕, 좋게 말하면 의욕인데 욕심, 욕구인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생존을 위한 욕구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어느 선을 자꾸 넘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 어쩌면 이 세상을 발전시켜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충분한데 근데 뭔가 또 남들보다 또 한 단계 높은 걸 자꾸 요구하는 욕구, 그 욕심, 욕심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리를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바른 생존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하는 그 욕심에 빠지는 그런 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특히 이제 내가 점점 나아질 때, 돈도 생기고 위치도 잡히고 안정적일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빗대라고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게 잊지 마시고, 세상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유능하고 뛰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한 욕심에 빠져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같은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바세바를 범하여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함으로 어제보다 좀 평안하고 더 나아질 때 교만의 욕심을 붙들게 되므로 삶에서 긴장하지 않고 해이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이 조금씩 나아져갈 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이길 장사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말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놓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 이 욕구, 이 의욕을 우리가 잘못 다루어서 욕심으로 만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빛과 소금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쉬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